예, 열왕기 학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이야기에서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올라와 그곳을 세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은 열왕기 책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데 마치 이제 한 100년 넘어 후에 있을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장 7절에서 23절,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반성이죠.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7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뭐 지극히 신명기 신학자다운 반성이죠. 그렇다면 뭐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느님을 충실히 따랐다면 왕국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나서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왔는데 믿기만 하고 있으면 그런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명기 신학의 한계, 권선징악신학, 상선버락신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도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지각으로 하느님이라는 분을 인간의 개념 안에 가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층적인 하느님을, 그러니까 뭐 인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겉모습과 내면이, 겉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을 모두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어떤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마저 판단했을 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그럴진데 인간이 신을 볼 때 그런 실수는 엄청 거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적인 하느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인간 세계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적인 하느님, 정의 하느님, 또 어떤 자연의 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느님을 가지고 신을 재단하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 그래서 그 어떤 심층적인 하느님,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신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 표층적인 표면의 하느님이 전부이냐 이렇게 나댈 때 그것을 그 인간 자신의 판단을 하느님의 판단이라고 착각하고 자만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 신학과의 거리감이 이제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문학 책들은 구약의 책 가운데서 어지간히 좀 다 뒤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구약의 후반부의 신학을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책들이 지혜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대안은 신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거기에다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침표를 찍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인간이 하느님을 직접 보고 와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문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명기 신학이 얘기하는 건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신명기 신학이 얘기하는 상선버락의 신은 신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지혜문학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신명기 신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지혜문학이 보여주고 특히 욥기에서 극적으로 드러나죠. 왜냐하면 지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설정이 거기서 신과 만나는 그 극적인 모습 안에서 그 상선버락의 신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신학의 관점을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자라는 말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층적인 신도 신의 모습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지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권선징악, 상선벌악의 신학체계는 또 중요하죠. 정의로운 하느님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의로운 하느님을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죠. 너 지옥에 가겠네 라고 그 뭐 스스로가 판단하게 될 때 저 정도면 지옥 가겠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지고 나의 미움 안에 들면 지옥에 보내버리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편협함들을 살아가시고 보면 자기 마음속에 느끼시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다 지옥 가죠. 그래서 그 정의로운 하느님을 그 하느님 자체로 하느님 그 정의를 하느님의 판단에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성숙감을 찾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깊어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오롯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는지는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하느님께서도 그 판단을 마지막 날까지 미루고 계신데 인간들에게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중간에 막 그 인간을 막 지옥 보내버리려고 막 벌을 주려고 이런 그 편협함을 이겨내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앞서서 하느님이 판단도 안 하셨는데 인간이 먼저 단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죠. 거의 많은 경우에 그럴 겁니다. 네가 했지라고 할 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 물증의 주인, 아니, 그 심증의 주인이시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견디면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느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성숙함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저자는 열왕기의 저자는 남유다도 결국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고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예로보암은 북왕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쯤 되면 아 예로보암도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를 읽으실 때 계속 예로보암의 죄 하는데 처음에는 이름들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요. 여로보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로보암이라는 인물 계속 지적받고 있는 예로보암 누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다. 예, 그리고 단과 브리세바의 그 단이 아니죠. 스캠과 그 위쪽 단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송아지를 세우고 종교 혼합주의를 부추긴 첫 번째 왕이 봐도 예로보암이다라는 걸 그래서 끝까지 욕을 먹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4절에서 41절 이제 사마리아인의 기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그 복음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몇 번 등장하고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그래서 북왕국을 점령한 아시리아의 점령 정책은 이주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주시켜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라는 게 아니라 이주를 시켜서 강제로 문화를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너랑 너랑 결혼해 이런 식으로 아주 지독한 정책을 쓰는 것이죠. 바빌론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페르시아 나중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국이 이제 계속 바뀔수록 앞에 제국의 어떤 강경책을 보고 그 넓은 제국을 이 강경책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걸 좀 배우면서 바빌론은 아시리아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는 바빌론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유배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국의 악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24절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막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만 모두 옮긴 게 아니라 지도자급과 뭐 상당수의 지도자급 사람들을 다 옮긴 거고 여전히 거기에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을 또 정복한 다른 땅의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섞어버려가지고 그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봉기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민족이 섞이고 정체성이 섞이니까 우리 독립운동하자 할 때 내가 왜 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를테면 뭐 한국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과 이런 뭐 피가 섞이는 정책에 들어가 버리면 뭐 남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미 쪽은 뭐 식민시대가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유럽계와 원주민계가 피가 섞이면서 그 혼혈의 퍼센테이지로 자기 민족들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 그 혼혈 때문에 분열이 생기죠. 나는 75% 이상이면 뭐 그 남미에는 그 혼혈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75%, 50%, 25% 해가지고 그 혼혈 종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그 민족들을 합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분열이 나고 지금도 남미의 상당 그 지도자 계층들은 유럽계 피가 많이 섞인 남미 사람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바로 아시리아 정책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정적으로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런 그들의 혼합된 삶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에 33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혼합주의를 넘어서 완연한 다신교 사회 속에서 그 다신 중에 하느님이 한 명이 되어버린 거죠. 사회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과 유구 백성들이 구분 없이 섞여서 살게 되고 그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로 부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그래서 그 멸망 사이에 한 140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죠.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대에는 한 세대가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상징적이면서 현실적인 시간이었다면 100년이 넘는 시간은 두 세대가 훌쩍 넘는 거의 세 세대에 육박하는 시간이 되죠.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남유다와 사마리아인들의 간극은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무엇이 되고 이제 그들은 한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유다 지파와 그 지파 아래에서 세력을 유지하는 잔존 지파들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뭐 이때는 아닙니다. 서서히 시간을 지나면서 유다인 유다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만은 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지칭할 때 아주 좋아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들을 대단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들의 어떤 민족성을 보여주는 단어. 탈출기 때부터 이렇게 그러고 그 창세기 때부터 그들을 불렀던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가 더 근본적인 처음의 단어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